여러분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 그 실적 발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아니, 재사용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막 인간 뇌에 칩을 심는 그 혁신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최근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속도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고 거의 항복 선언을 했어요.
그 이유가 정말 의외였죠. 뭐 인공지능이 부족해서나 양자 컴퓨터가 없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1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높고 가장 느리고 또 가장 멍청한 부품 하나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매끄럽고 지적인 로봇의 미래가 사실은 아주 투박한 쇳덩어리랑 기름때 묻은 기어의 물리적 마찰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발전에만 막 취해 있다 보니까 정작 그 똑똑한 뇌를 담고 현실 세계를 걸어 다녀야 할 육체 한계를 약간 간과했던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최근 발간된 중국 로봇산업 2026 양산과 실전의 시대 제3부 발췌본을 바탕으로 진행해 볼 건데요.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2만 달러 이하의 그 초저가 휴머노이드 로봇 대중화를 가로막는 결정적 병목이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로봇 굴기의 진짜 아킬레스건이 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머스크가 분통을 터트린 그 가장 멍청한 부품의 정체부터 한번 까발려 보죠. 도대체 뭡니까 이거?
업계에서 지금 1순위로 지목하는 건 바로 플래네터리 롤러스크류, 우리말로는 행성 롤러스크류라고 불리는 손가락만한 쇠막대기입니다.
와, 이름은 막 우주적인데 행성 롤러스크류, 근데 결국 그냥 나사 아닙니까? 이 작은 쇠막대기가 로봇 안에서 도대체 무슨 치명적인 역할을 하길래 생산을 다 멈춰 세우는 건가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로봇의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구동부 원리를 좀 아셔야 하거든요.
아, 모터 같은 거요?
네. 과거 공장에 고정되어 있던 산업용 로봇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걔네들은 그냥 제자리에서 윙윙 돌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빙글빙글 도는 거 많이 봤죠.
맞아요. 모터가 만들어내는 회전 운동만으로 충분하죠. 근데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단도 오르고 무릎도 굽히고 뭐 물건도 밀어내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힘이 아니라 위아래로 막 밀고 당기는 직선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모터는 도는 힘밖에 못 만드니까 그 회전하는 힘을 직진하는 힘으로 바꿔줄 변환기가 필요한 거죠. 그 변환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롤러스크류입니다.
아하.
메인 나사축 주변을 여러 개의 작은 롤러들이 마치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처럼 맞물려 돈다고 해서 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그냥 기존에 쓰던 부품 쓰면 안 되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로봇이 걷고 뜰 때 발생하는 정적 하중이라는 개념이 엄청 핵심이더라고요.
네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무거운 배터리 메고 철골 골격으로 이루어진 100kg짜리 로봇이 펄쩍 뛰었다가 한 발로 쿵 하고 착지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우,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 순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100kg이 아니라 그 몇 배로 증폭될 거 아니에요. 제 무릎이 다 아픈 느낌인데. 맞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딱 무릎 연골이랑 십자인대 역할을 이 부품이 온전히 다 감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기존 산업 현장에서 흔히 쓰던 볼스크류라는 부품은 나사산 사이에 둥근 쇠구슬을 넣어서 굴러가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볼베어링 같은 거군요.
네. 마찰은 적은데 충격을 받을 때 쇠구슬의 아주 좁은 점 하나에 모든 하중이 확 집중되거든요.
아, 구슬이니까 점으로 만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로봇이 뛰다가 착지하는 순간 그 구슬이 깨지거나 나사산이 그냥 뭉개져 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주인공인 행성 롤러스크류는 구슬이 아니라 길쭉한 원통형 롤러가 여러 개 맞물려 있으니까 힘을 받는 면적이 확 넓어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존 볼스크류보다 하중을 한 3배 이상도 버티고 수명도 무려 15배나 길어집니다.
15배요.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른 거네요.
네, 그래서 골반, 무릎, 발목처럼 최종 충격이 몰리는 곳에는 이 부품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근데 대안이 없다는 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생산하기가 미친 듯이 까다롭고 엄청나게 비싸진다는 겁니다.
제가 모건 스탠리의 추정치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옵티머스 한 대에 이 롤러스크류가 총 14개 들어가는데 개당 가격이 $1,350에서 비싸면 $2,700 선이더라고요.
네, 그거 14개 다 합치면 로봇 전체 하드웨어 원가의 거의 19%고요. 로봇 근육인 액추에이터 원가만 보면 무려 56%를 차지합니다.
세상에, 머스크가 로봇 한 대를 2만 달러 밑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싸게 맞추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쇠막대기 무리가 로봇 가격의 5분의 1을 갉아먹고 있으니 진짜 속이 터질 만도 하네요.
네, 완전 골칫거리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아니,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요?
아이폰부터 전기차, 뭐 고속철도까지 대량 생산으로 단가 후려치는데 완전 도 같은 나라인데 왜 이 작은 쇠막대기 하나를 대량으로 못 찍어내고 있는 겁니까? 뉴스 보면 막 중국 휴머노이드 국산화율 70% 돌파 이런 기사 엄청 쏟아지던데요?
그게 전형적인 통계의 함정입니다. 시각이나 촉각을 담당하는 센서류는 중국이 국산화율 90% 넘겼고요. 비교적 가벼운 부위에 들어가는 하모닉 감속기도 한 75% 달성을 했어요.
아, 걔네들이 평균 점수를 확 올려준 거군요.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부품, 무릎 연골인 행성 롤러스크류로 넘어가면 국산화율이 20에서 30%로 완전 곤두박질 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가 아주 교묘하게 약점을 가리고 있었네요. 그럼 이 부품 시장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주로 스위스의 롤비스나 GSA, 그리고 스웨덴의 에벨릭스, 미국의 무구, 이런 서방 국가의 소수 장인 기업들이 꽉 쥐고 있죠. 테슬라도 결국 스위스 GSA 제품 수입해서 씁니다.
아니, 근데 중국이 세계 1위 철강 대국이잖아요. 제조 강국이고. 근데 왜 이걸 자력으로 대량 양산을 못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엄청난 마찰과 열을 견뎌내는 특수 합금강, 그 소재 자체를 재련하고 열 처리하는 기술이 부족하고요.
아, 쇠 자체를 잘 못 굽는구나.
네. 그리고 둘째가 아주 치명적인데 바로 초정밀 연삭기라는 가공 장비가 없어서입니다.
잠깐만요, 장비요. 나사산 깎아내는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중국은 뭐 우주선도 만드는 마당에 쇠 깎는 기계가 없어서 못 만든다는 게 이거 청취자분들은 잘 안 믿기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깡난 수준이 아니거든요. 나노미터 단위 오차를 다뤄야 해요. 테슬라가 요구하는 등급이 C3 등급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300mm 쇠막대기를 깎을 때 허용되는 오차가 단 3마이크로미터입니다.
3마이크로미터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머리카락 두께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오차예요. 낙하산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무거운 짐 들고 움직일 때 롤러가 헛들거나 순식간에 다 갈려버리거든요.
와, 미친 정밀도네요. 근데 돈 차고 넘치는 중국 기업들이 그냥 독일이나 일본에서 그 연삭기 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요. 여기서 이 문제가 단순 기계공학을 넘어 지정학적 무기로 돌변합니다. 중국이 이 고급 연삭기의 95% 이상을 일본이랑 유럽에서 수입해왔거든요.
아하, 수입을 막았군요.
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이걸 전략기술로 묶어서 대중국 수출 밸브를 아주 꽉 잠가버렸습니다.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기군이네요. 기술력도 문제지만 아예 물건 깎을 도구 자체를 서방이 원천 봉쇄해버렸다. 이거 완전 첨단 반도체 만들 때 EUV 노광 장비 중국에 안 파는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완벽하게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지금 거대한 벽에 부딪힌 중국 로봇 기업들이 아주 극단적인 자본의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목줄을 우회하려고요.
흥미로운데요?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뒷문으로라도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항저우 신검전동이라는 회사는 올해 초에 연간 100만 개 양산기지를 착공했어요.
100만 개요?
네. 유럽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깎던 그 섬세한 공정을 무식할 정도의 거대한 자동화 기계 라인으로 밀어버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거죠.
물량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인 샹린쿠펀 같은 경우는 더 파격적이에요. 장비 수입이 막히니까 올해 1월에 아예 중국 내에 있는 고급 연삭기 제조사인 우시 커즈신을 통째로 인수해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장비를 안 파니까 그냥 장비 만드는 회사, 황금알 낳는 거위를 못 사니까 아예 거위 농장을 통째로 사버린 격이네요. 와, 여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최종적으로 단가를 얼마까지 낮추겠다는 건가요?
이게 발표된 숫자가 좀 충격적인데요. 현재 한 개당 최고 1만 2천 유안에 달하는 스크류 단가를 무려 635 유안까지 떨어뜨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잠깐만요. 최고 1만 2천 위안짜리를 635 위안으로요. 한 95% 폭락시킨다는 건데 솔직히 그건 투자금 끌어모으려는 적간 프로파간다 아닐까요? 아무리 공장을 사고 물량전을 펼쳐도 유럽 장인들 단가를 하루아침에 95% 깎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증권가 평가는 어때요?
아주 날카로우신 지적인데요. 당연히 그 635 위안이라는 숫자는 어떤 독립기관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목표치일 뿐이고요. 중국 증권가 리포트들을 좀 냉정하게 보면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1000 위안에서 2000 위안 선에서 방어하는 게 한계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1000에서 2000 위안. 그래도 1만 2000 위안짜리가 2000 위안까지만 떨어져도 부품값이 6분의 1 토막나는 거잖아요. 이 단가 절감이 실현되면 머스크가 꿈꾸는 2만 달러 로봇 상업화 임계점이 뚫린다는 의미는 확실하네요.
네, 아주 결정적이죠.
자, 지금까지 밀고 당기는 직선 운동의 문제인 롤러스크류 파헤쳐봤고요.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로봇이 무거운 짐을 들고 몸을 비틀 때 필요한 회전 근육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감속기라는 녀석이 주인공이죠?
네. 감속기를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자동차의 1단 기어랑 비슷해요. 로봇 관절 모터는 기본적으로 미친 듯이 빠르게 윙윙 돌거든요.
그렇죠.
근데 힘은 아주 약해요. 로봇이 20kg짜리 상자를 들려면 빠른 속도보다는 아주 강렬한 토크, 즉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터 속도를 확 늦추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거대한 힘으로 응축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감속기인 거죠.
아, 그니까 자전거 타고 가파른 언덕 올라갈 때 1단 기어 넣는 거랑 똑같네요. 페달은 엄청 빨리 헛도는 것 같은데 바퀴는 천천히 아주 강력한 힘으로 굴러가잖아요.
네, 맞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감속기가 크게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손목처럼 가벼운 움직임이 필요한 곳에는 아주 얇고 섬세한 하모닉 감속기가 들어가고요.
네.
골반이나 무릎처럼 육중하게 짐 무게 견디면서 굽혔다 일어나야 하는 곳에는 훨씬 크고 복잡한 RV 감속기라는 게 필수적입니다.
하모닉은 약간 탁구 선수의 빠른 손목 스냅 같고 RV 감속기는 역도 선수의 스쿼트 같은 거군요. 근데 아까 하모닉 감속기는 중국이 국산화율 75% 달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무거운 스쿼트 담당하는 RV 감속기도 비슷하게 다 따라잡은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대한 벽이 등장하는데요. 얇은 하모닉 감속기는 어떻게든 정복을 했는데 이 육중한 RV 감속기 시장은 일본의 나보테스크라는 단일 기업이 글로벌 시장 60%를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40% 이상을 싹쓸이 중입니다.
와, 일본이 꽉 잡고 있군요.
네, 중국 국산화율은 여전히 20에서 30% 늪에 빠져 있죠.
근데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중국 상환전동이라는 기업이 점유율을 2020년 5%대에서 2024년에 약 25%까지 무섭게 끌어올렸던데요. 테슬라 공급망에도 진입하려고 하고 이 정도 숫자면 중국이 금방 일본 따라잡을 것 같은데 산업 현정에선 왜 여전히 비싼 돈 주고 일본산 RB 감속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이는 스펙의 함정입니다. 공장에서 막 생산된 중국산 감속기랑 일본산 가져다 놓고 정밀도 측정해보면 놀랍게도 비슷해요.
오, 처음엔 비슷하군요.
네. 근데 진짜 승부는 로봇을 실제 가혹한 공장에 투입하고 나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백래시라는 개념에 등장하거든요.
백래시요? 그 기어랑 기어 맞물릴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미세한 틈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로봇이 무거운 짐 들고 수만 번 몸을 비틀면 톱니바퀴들이 엄청난 압력으로 갈리게 되잖아요. 공장에서 막 나왔을 땐 멀쩡하던 중국산 감속기들이 며칠만 가혹한 노동시키면 기어가 마모되면서 이 틈새가 훌렁훌렁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봇팔이 딱 멈춰야 하는데 덜덜 떨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일본산은 수천 시간을 돌려도 그 미세한 정밀도가 놀랍도록 유지돼요. 이걸 정밀보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아, 정밀보지성? 그러니까 첫날 테스트할 땐 둘 다 100점인데 한 달 철야 작업 시켜보면 중국산은 뼈마디 갈려서 덜덜 떨고 일본산은 쌩쌩하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그 내구성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까짓거 일본 제품 뜯어서 부품 모양 그대로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양은 100% 똑같이 베낄 수 있죠. 3D 스캐너로 찍어서 깎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못 베끼는 근본 원인은 도면에 있는 게 아니라 물리화학이 교차하는 야금술에 있습니다.
야금술이요? 그 쇠 다루는 기술?
네. 감속기 안의 기어는 되게 모순된 성질을 동시에 가져야 하거든요. 겉표면은 안 긁히게 유리처럼 극도로 단단해야 하는데 속까지 싹 다 단단해버리면 점프해서 착지할 때 쩍하고 깨져버리겠죠.
아하, 프랑스 바게크빵 생각나네요. 겉은 바삭하고 딱딱한데 속은 충격 흡수하게 부드럽고 쫄깃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쇳덩어리에 어떻게 그 두 성질을 동시에 넣어요?
그게 바로 일본 기업들이 70년 동안 축적해온 특수 열처리와 합금의 마법입니다. 탄소를 금속 표면에만 스며들게 해서 겉만 굳고 속은 질기게 남겨두는 건데요.
와!
이걸 몇 도 감아에서 몇 분 굽고 어느 타이밍에 기름에 식히는지 그 미세한 온도와 합금 비율은 도면 어디에도 없어요. 수만 번 구워본 손의 감각, 이른바 안묵지인 셈이죠.
와,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지금 2026년이잖아요. AI가 코딩도 하고 신약도 개발하는 시대인데 70년 된 일본 빵 굽는 노하우가 아무리 대단해도 프로스토 AI의 데이터 다 집어넣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최적의 온도랑 합금 비율 단숨에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공학이 마주한 딜레마이자 AI의 한계거든요.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랑 이런 물리적 소재공학 발전 속도는 완전히 달라요.
아, 다르군요.
AI가 완벽한 합금 레시피를 예측했다고 쳐도 그 금속이 현실에서 1만 시간 마찰을 견디는지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시간을 빨리 감기를 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진짜 1만 시간 동안 기계 돌려보고 기다려야 되네요.
정확해요. AI가 코드 돌리는 건 1초면 되지만 원자 단위 마모를 입증하려면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70년 세월 동안 공장 바닥에서 쌓인 일본의 그 암묵지는 똑똑한 알고리즘 하나 던져준다고 복제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표준도 없어서 회사마다 사이즈 다 다르게 요구하니까 중국은 대량 생산으로 데이터 쌓을 기회조차 부족한 악순환에 빠져 있고요.
와, 오늘 대화 나누면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화려한 기술 시연 영상 이면에 숨겨진 두 가지 아킬레스건이네요. 초정밀 장비 수출 통제라는 지정학적 벽, 그리고 무거운 하중을 버티는 70년 된 일본 야금술의 시간의 벽.
네, 맞아요. 중국이 돈 쏟아부어서 10만 위안,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짜리 초저가 로봇을 만든다고 해도 이 벽들을 못 넘으면요. 공장 투입 한 달 만에 관절이 다 주저앉아버릴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멍청한 부품이라고 불렀던 게 역설적으로 로봇 산업의 미래를 쥐고 있는 진짜 지배자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매일 쓰는 스마트폰 진화 뒤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부품 혁신이 있었잖아요. 다가올 로봇 시대의 승패도 화려한 AI 두뇌가 아니라 기름때 묻은 무릎 속 기어 하나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상상력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서방의 수술 통제랑 일본의 70년 암묵지벽을 끝내 못 넘으면 어떨까요? 무한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쇳덩어리를 깎는 과거의 방식 자체를 아예 폐기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쇠 대신 신소재 폴리머를 합성하거나 인간 근육이랑 연고를 모방한 생체 역학적 관절을 스스로 배양해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기계공학의 벽을 생명공학으로 우회해버린다. 정말 소름돋는 상상이네요.
네, 오늘 이 심층탐구가 여러분이 미래 기술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층 더 끌어올려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흥미로운 생작의 씨앗을 여러분 일상 속에 남겨두면서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더 새롭고 놀라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